오늘 이 안식일에도 먼 거리에서 또 아주 먼 거리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서울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초단식일에 말씀 전할 때는 잘 죄송합니다. 못 느꼈는데 먼저 계시던 김동준 목사님이 워낙 크신 목사님이셔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느껴보니까 참 제가 조그맣게 느껴집니다. 말뚝으로 말하면 이게 큰 굵은 말뚝이 꽂혀 있다가 빠져나가고 가느다란 말뚝이 꽂힌 것 같아서 좀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리저리 흙이 채이고 또 모아 쌓여가지고 채워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이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요소, 지난 안식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꽤 번역이 어렵게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 모든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하고 자라고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각 개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제도적으로 또 분위기를 건강하게 만들어도 교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지난번에 첫 번째로 말씀과 영성의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실체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존재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중심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심하는 동안에 이 말씀과 영성 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이 함께 살아있는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잘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지만 좀처럼 이 고질적인 자신의 품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인간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므로 두 번째 이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교육과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안식일은 교육 안식일로 정하고 제가 가급적이 아랫단에서 이 스크린을 사용해가지고 교육하는 안식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을 동시에 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연습해야 될지를 자료를 나눠드리고 또 연습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 훈련이 이제 하나의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훈련의 중심 과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훈련할 것이냐. 이 훈련의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과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현재 품성의 본질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있으며 이 상태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초기 문집 1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간의 품성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은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삽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기심이 있고 또 개인끼리는 또 이렇게 다투다가도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집단의 이기심이 생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뭐 다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실례를 들어서 재확인을 해보십시다. 제가 운전을 한 지가 뭐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짧은 경험 속에서 이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보행자가 이제 길을 건너도록 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항상 보행자 신호등의 파란 불이 길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파란 불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게 와서라도 건너갈 수 있게. 그러다가 운전을 하고 보니까 그 보도 앞에 이렇게 딱 차를 대고 서 있는데 파란 불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제 종종 집사님들이 큰 행사를 하십니다. 특히 서울중앙교회 집사님들은 매 안식일 쌀 반가마에 밥을 해대십니다. 아, 그 얼마나 그 지금 밑에서 아마 한참 설교도 못 들으시고 예, 육적 양식 준비에 상당한 지금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결혼식 그 식사를 하면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하고 끝나고 나면 반찬들이 좀 남아요.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덟 분이 수고를 하셨으니까 여덟 봉지로 이렇게 반찬을 나눠놨어요. 각자 이제 가지고 가라고. 근데 저쪽 두 번째 있는 봉지가 좀 커 보여요. 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져가고 싶어져요. 결심한 거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지도 않은 건데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눈이 글로 딱 쏠려요. 그것이 이기심이에요. 제가 중앙교회의 엘리베이터를 중앙교회 제가 부임해 오기 전에도 몇 번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 닫히는 그 버튼을 눌러요. 빨리 닫히게. 근데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거를 닫으면 전기가 소모가 더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닫힌다고 들었는데도 자꾸 눌러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중앙교회 부임해 온 뒤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거 누르면 전기세 더 나갈까봐 안 눌러요.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격입니다. 늘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집에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차리고 나오지만 밖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좀 물어봐야 자랑을 할 텐데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가 또 얘기를 꺼내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이름을 하나 써도요. 저는 그 이런 이렇게 연합회나 합회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이름을 이렇게 써도 꼭 가나다 순으로 써야 돼요. 그걸 그냥 순서 없이 아무 이름이나 써놓으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은 이 이름이 무슨 순서냐 이거예요. 제일 앞에 쓴 사람이 뭐고 제일 뒤에 쓴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인간은 참 한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칭찬하면 좋아하고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집 아이가 4살쯤 됐을 거예요. 어디 이제 안식일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참 감동적으로 잘 하셨어요.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참 설교 은혜스럽게 잘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 칭찬을 한참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우리 아빠가 더 잘해 뭐 그러더라고요. 네 살짜리가 뭐 설교를 분간할 줄 압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인간의 죄악적 본성을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기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올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선택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자고하고 자만하는 인간적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형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이 본래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본래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금 그림으로는 옷을 걸친 걸로 나오지만 발가 벗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크게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받으시되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싶을 때, 자고하고 싶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혹은 이타심이나 겸손, 이런 모든 품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기적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한 집사님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갈등을 가지고 다툴 때의 모습이 참모습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품성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네 마음속에서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난다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체질을 말씀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주제는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성 변화를 위하여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내 물질과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목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삽시간에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끝낼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업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나누는 그 복음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정말 힘을 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품성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분이 한 대여섯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원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 굳어져 있는 모습을 움직여서 펴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을 훈련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속으로 아이고 참 귀찮게 생겼구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체질에 맞춰서 여러분 편리하게만 하면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그냥 편안하게 좀 두십시오. 그 뭐 피곤하게 한 주일 동안 세상살이 시달리다가 왔는데 좀 편하게 두십시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면 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훈련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월급 받고 나오시면 제가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 자발적으로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쉽게 전도를 시작하여 선교적 활동에 동참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꼭 시간을 내가지고 뭐 책자를 들고 나가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선교적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시행해 나갈 때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우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 가지 이상의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 복음의 대상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참하게 되면은 그 복음 전하는 대상에 대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품성 전화에 필수적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자세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온갖 일을 다 당합니다. 비웃음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더군다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복음을 이 정말 진수를 복음의 진수 진리를 우리가 들고 나가서 가르칠 때 사단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또 그 매개체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재림교회 기별은 더더군다나 뭐 이단이니 뭐 해가지고 상당히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이러한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하나의 품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조그만 경험을 했어요. 훈련과 연습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누적되면 품성이 된다는 것을 뭐 꼭 이 원리는 아니지만 간단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서툴 때가 많죠. 조금만 서툰 건 뒤에서 옆에서 뻥뻥거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 누르는 소리가 아주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저거 누르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속달이 되니까 누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긴박한 상황이 생겨도 잘 안 눌렀습니다. 감정 표현을 그걸로 하는 그 감정 표현이 일종의 그게.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돼버리는구나. 여러분, 복음 전도와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면 그것이 누적이 돼서 이타적이고 겸손한 품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십시다. 그 광주의 한 집사님은 그 전도를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계속 차에 실려 있습니다. 집으로 잘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풀러보지도 않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전도할 집으로 갑니다. 늘 나눠주고 늘 전도의 정신으로 충만하니까 그분은 1년에 보통 한 15명씩 인도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노력을 잠시 후에 영원히 사라질 이 헛된 세상에 쏟지 말고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녹슬지 않고 존먹지 않는 하늘에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지혜로운 투자입니까?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일치와 연합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일치와 연합입니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 연합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바깥을 보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내부와 사람을 보면 싸울 일이 생깁니다. 이타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밖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내부와 사람을 보면 싸울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우들은 이 안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바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살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가요법은 기별 1권 8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바로 능력의 요인이 된다. 모든 알력과 다툼을 그치라.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넘치도록 하라.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행동을 취하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저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열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능력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불화의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모순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실되었던 능력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장차 어떻게 될 일을 다 보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하늘에 간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네 번 연속 나옵니다. 한 번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네 번 반복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각자 예수님 가까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배우고자 접근한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기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시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열렬하게 통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그 결심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러한 결심이 쓰고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온 것입니다. 서로가 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겸비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고 보니 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저절로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열렬하게 또다시 2차 기도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회개의 기도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당시 일으켰던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오늘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주님께서 그렇게 된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합회장님이 이 선교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나깨나 일어나서 성령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늘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합회의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한 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고 한 강사님에게 1년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여름 장막부흥회 때 우리 앞에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한 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탁을 받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그 강사했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공회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서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일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서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을 자주 깊이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교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 주일 동안 했습니다.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결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안식일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그 마지막 안식 설교 제목이 짐승의 표였습니다. 섰는데 저 뒤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와서 앉았어요. 보니까 초신자들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설교하자니 너무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설교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짐승의 표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지난 안식일한 설교를 다시 해보려고 지난 안식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해보니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짐승의 표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20명이 으떡으떡하면서 잘 웃더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많이 받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그분들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그동안 정말 궁금하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침례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깨닫고 각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룹을 이루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이 명백하면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을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니까 이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길래 저희가 오늘 날을 정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일 궁금한 것이 짐승의 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여러 가족들이 성경 공부를 더 한 후에 다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많이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발걸음을 혹은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 진리교회로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들어와 봐야 진리는 옳은데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을 환경이면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준비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이 교회의 새로운 영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결하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잠깐이면 이 교회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2층을 보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불 보따리며 칠판이며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저기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입니다. 왜 저기 이불 보따리가 앉아있습니까? 금년 내로 우리 다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저기 이불 보따리 다 치우고 사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기도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그 역사나 위치로 볼 때 한국의 중앙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아파하여 말씀의 능력과 영성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모든 교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서 복음으로 일치되고 복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생명의 떡이 풍성하고 또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서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교회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